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현재로서는 미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미국 정부가 국토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민들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지만 관련 당국이 테러 동향을 감시하고 전면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은 계획대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미국민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오늘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는 계획된 도발로 보이지만 러시아는 터키와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만들 것이라며 오늘 계획돼 있던 터키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터키의 아흐메드 다부토글루 총리는 의회에서 터키는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자악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자국군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이었다며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영토에 추락했지만 피격 당시에는 터키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벗어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터키 적경적인 시리아 라타키아주에 고성능 X-400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나카다니겐 방위상은 24일 하와이에서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과 회담을 갖고 남중국 해에서의 미군과 해상자위대 합동훈련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중국과 남중국 해에서 영호권 분쟁을 벌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계속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카다니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건설한 남중국 해 인공섬은 12해리 내에 미국 함선이 항해하는 작전과 관련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앞장서는 일이라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도 앞으로 당연히 자유항해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승인을 환영했으며 앞으로 미군 태평양 사령부와 일본 자위대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지부티와 군사기지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군의 데이비드 로드리게스 아프리카 사령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중국이 지부티와 10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아프리카의 첫 중국군 군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군 기지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과 지부티 간에 체결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부티의 군 기지와 활주로가 건설될 경우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 대한 중국군의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덴만과 홍해 접한 지부티에는 이미 미국과 프랑스 등이 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계속되는 폭력은 통제 불능 사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을 방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을 만난 뒤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양측의 긴장을 완화하고 두 국가 체제 해법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도록 고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양측이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전환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일부 과격한 팔레스타인들은 흉기를 휘두르고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인 19명과 미국인 1명이 살해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 9월에 로마 가톨릭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었죠. 종교를 넘어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멀리서라도 보려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인파 중에 뇌종양을 앓고 있는 한 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던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교황이 아기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다시 병원을 찾은 이 가족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의 머리에 있던 종양이 거의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아기가 이 교황을 만나기 바로 전에요, 마지막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은요, 의사들은 빠르게 종양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엄마는요, 교황의 입을 맞출 때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순간 신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인들,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이 가족이 경험한 것이 바로 기적이라면서 신기해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기가 건강을 찾게 된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함께 배경과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5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떨지 보겠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 기온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 예상합니다. 개성 구름 많이 끼겠고요.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쉐럴리스가 부릅니다.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들어보시죠.
Love is in your eyes, but will you love?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살해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미 중부 시카고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미국 내 무슬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 흡연에 노출된 태아는 출생 후 5살이 되어서까지 흡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미 중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요. 화요일 밤에 큰 시위가 있었는데 이 소식부터 볼까요?
네. 최근 흑인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이 경찰의 권권력 남용과 인종차별 논란이 제기되곤 하는데요. 네. 이 지난해 시카고시에서 한 흑인 청년 이 백인 경관에게 총격 살해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화요일 일반에 공개되면서 이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일반에 공개된 게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거라고 하던데요. 자, 비디오에 어떤 게 들어있길래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문제 동영상은 경찰차에 부착된 캠코더로 촬영된 건데요. 17살 흑인 청년인 라쿠안 맥도널드가 경찰차 를 지나쳐 걷던 중에 이 백인 경관 제이슨 반다이크에게 총을 맞고 땅에 쓰러지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이 경관 반다이크는 맥도날드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총을 쐈는데요. 약 13초 동안 무려 16발이나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반다이크가 맥도날드에게 총을 쏜 이유는 뭔가요?
네. 사건 당시 반다이크와 동료 경찰은 이 절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길가를 돌아다니는 맥도날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맥도날드는 당시 오른손에 작은 칼을 들고 있었고요. 네. 곧바로 반다이크는 경찰차에서 나와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반다이크의 변호인 측은 맥도날드가 사건 발생 직전에 경찰차 바퀴에 구멍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 정황으로 보면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거리로 나온 수백 명의 시위자들은 맥도날드가 특별히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또 반다이크가 맥도날드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란 지시도 하지 않았다면서 분개했습니다. 시위자들은 특히 이미 총을 맞고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데도 반다이크가 계속 총을 쐈다며 이 16발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반다이크가 1급 살인죄로 기소된 상태라고요.
네. 시카고 쿡카운티의 애니타 엘바레스 검사는 화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반다이크에 대한 기소를 발표했습니다. 엘바레스 검사는 반다이크가 불필요하게 권권력을 남용했고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며 1급 살인죄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다이크는 시카고 경찰관들 가운데 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1급 살인죄로 기소된 사례인데요. 네. 유죄 평결이 확정될 경우 2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종신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이번 동영상은 기소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공개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반다이크가 과거에도 이 공권력 남용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요?
예, 반다이크는 시카고 경찰국에서 14년간 근무해온 고참 경찰입니다. 하지만 시카고 대학교와 언론 감시 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모두 17차례나 근무 태도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카고 경찰에 대한 민원 내용이 자세히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으로 수없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민원 때문에 해당 경관이 처벌을 받는 등 이 조처가 취해진 경우는 5%도 채 안 됐습니다. 반다이크 역시 권권력 남용과 불법 수색, 인종차별적 행동 등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지만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었고요. 네. 합법적이고 적절한 행동이란 평가가 내려졌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동영상이 공개되면서요. 대규모 폭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은 영상을 본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고 시위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시장은 하지만 시카고시의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이 대립의 장벽보다는 이해의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시민들을 진정하고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 유가족들도 같은 마음이라고요?
예, 맥도날드 유가족도 성명을 발표하고 맥도날드를 평화적으로 추모해달라고 호소했고요. 대규모 폭동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요, 이 중동권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민간 연구 단체인 공공종교연구학회가 최근 연례 미국인의 가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무슬림 즉 이슬람 교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최근 몇 년간 매우 부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6%가 이슬람은 미국인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요.
네.
지난 2010년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13일에 파리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이 연쇄 테러 공격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파리 테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에서 이 반이슬람 정서가 더 커지고 있고요. 또 일부 대통령 후보들까지 나서서 무슬림에 대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여론조사가 시행된 시점이 9월부터 10월 초 사이였습니다.
네.
파리 연쇄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결과에 이 특정 사건이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몇 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네.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무슬림과 대화를 하거나 교류를 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경험이 없이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게 됐다 이 얘기는?
맞습니다. 공공종교연구학회의 설립자인 로버트 존슨 씨는 무슬림이 미국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고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등 일부 지역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무슬림과 거의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거나 아예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런 추세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뭐 평생 무슬림을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미국 사회는 사실 점차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한 예로 이 동성 연애자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10명 중 9명은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나 인적 교류가 아직 동성애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요. 미국인들이 실제로 무슬림과 교류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언론을 통해서입니다.
네.
존슨 씨는 지난 2001년 이슬람 무장 세력인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은 이슬람 자체에 대해 별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9.11 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와 이슬람 종교를 구분하면서 무슬림을 향한 관용을 강조했었죠. 하지만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 행위를 일삼으면서 언론에서는 연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L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뭐 이들의 참수 영상이나 테러 위협 영상까지도 여과 없이 대중에 공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네.
존슨 씨는 언론에서 이 과격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되는 한 미국인의 무슬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임신 중에 흡연이 태아에게 나쁘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요, 흡연의 영향이 태아의 유전자에게 고스란히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이죠. 존스 허킨스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미국 내 6개 지역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531명의 어머니에게 임신 중에 담배를 피웠는지를 묻고는 아이들의 피검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DNA 검사를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아이들의 혈액 표본에서 이 산모의 흡연으로 인한 후생 유전학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후생 유전학적 변화가 무슨 말인가요?
네, 이 후생 유전학적 변화는 유전 정보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DNA의 구조 변화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는 걸 말하는데요.
네.
2년 전에 한 연구에서 이 신생아의 제대혈을 분석한 결과 산모가 흡연할 경우 태아의 유전체 26개 부위에서 이 후생 유전학적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 존 서킨스 연구팀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혈액 표본에서 바로 이 26개 부위의 DNA 변화를 살펴봤다는데요.
네.
자, 이를 통해서 아이들 어머니가 임신 중에 흡연했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고 정확도가 거의 81%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실험이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으니까요. 아이들의 유전자에 남아있는 그 흡연의 흔적이 출생 후 몇 년 동안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존스 허킨스 대학의 대니얼 펠린 박사는 임신 중 흡연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출생 후 5년 뒤에까지 아이의 유전자에 기억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생 유전학적 변화는 비만이나 심장병, 자폐증 같은 만성질환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임신 중 흡연은 태아의 출생 후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후생 유전학적 변화가요. 흡연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습관이나 환경에 노출됐을 때도 생겨날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임신 중 흡연의 경우는 임신했던 여성에게 물으면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산모가 모르는 다른 독성 물질에 태아가 노출됐다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흡연 외에 다른 환경 노출로 인한 이 후생 유전학적 변화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임신 중 산모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 태아와 이 태아의 평생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11월 넷째 목요일은 미국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Thanksgiving Day, 즉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라는 뜻의 Thanks와 드리다의 뜻의 Giving이 합쳐진 이 Thanksgiving Day는 말 그대로 한 해의 수확을 신에게 감사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남북한으로 치면 추석과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추수감사절은 미국 최대의 명절이면서 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럽인들이 처음 신대륙 땅을 밟은 후에 또 처음으로 축하한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맞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20년 12월 11일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의 종교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왔지만 미국에서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첫 겨울 혹독한 추위와 낯선 환경 때문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102명 가운데 46명이 그해 겨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나름대로 결실을 보게 됐죠. 그러자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해 거둬들인 농산물과 사냥으로 잡은 칠면조를 나눠 먹으면서 감사 축제를 벌였는데요. 이 감사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때만 해도 추수감사절이 공식적인 국가 명절로 지정된 건 아니었죠.
국가 명절은 아니었죠.
네.
이 추수감사절 전통이 후세대로 이어지긴 했는데 이후에 200년 동안은 개인별로 혹은 각 주에 따라 각자 다르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국가 공휴일인 추수감사절로 지정합니다.
네.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선포하면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전쟁으로 과부나 고아가 된 사람들을 신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청하는 날로 삼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있는데요. 중간에 또 날짜가 바뀌기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는데요. 그러다가 1939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당시 미국이 대공황을 겪고 있을 때인데 12월 25일에 있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사람들이 쇼핑, 그러니까 물건 구매를 더 많이 하도록 부추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면서 2년 후인 1941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다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미국의 법정 공휴일인 땡스기빙 데이로 지정했고요.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명절이 다 그렇겠지만은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인들도 고향을 찾아 떠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땡스기빙에 고향집을 찾아 여행을 떠난 미국인의 숫자가 약 4,600만 명이었는데요. 대부분 추수감사절인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멀리 타주에 있는 고향집도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찾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고향집을 찾아 가족들을 만난 미국인들 참 다 함께 모여서 풍성한 추수감사절 만찬을 즐기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점심이나 저녁에 풍성한 추수감사절 식사를 즐기면서 한해의 결실을 감사하는데요. 각 명절마다 먹는 특정 음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추석에 송편을 많이 먹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펌킨 파이라고 하는 이 호박을 넣어 만든 빵하고 크랜베리라는 이 과일 소스, 그리고 육즙을 곁들인 으깬 감자를 먹는데요. 이 무엇보다 터키라고 하는 칠면조 요리가 빠질 수가 없죠.
네.
이 칠면조를 통째로 오븐에 구워서 칼로 썩썩 잘라서 나눠 먹습니다.
네, 군침이 도는데요. 자, 추수감사절에 식탁에 올라가는 칠면조의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지난해 추수감사절에 고향을 찾은 인구가 약 4,600만 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요, 이 추수감사절에 식탁에 오르는 칠면조 숫자도 매년 4,6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의 약 88%가 칠면조 고기를 추수감사절에 먹는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이 칠면조가 많이 희생되는, 그러니까 칠면조로서는 가장 슬픈 시기인 거죠.
네. 그래서 칠면조의 희생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칠면조 사면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의 이 터키 사면 전통이 이 1989년 조지 H.W. 부시 정부 때부터 처음 시작됐는데요. 이 전국 칠면조 연맹 등이 증정한 칠면조를 죽이지 않고 제명대로 살 수 있게 사면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서 사면을 받은 칠면조들은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자택이었던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넌으로 옮겨서 남은 생을 살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추수감사절에 퍼레이드라고 하는 거리 행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뉴욕에서 진행되는 이 메이시 백화점의 퍼레이드인데요. 이 메이시 백화점의 퍼레이드 역사가 90년이 넘습니다.
A million people line New York streets to see the annual Thanksgiving Day parade with a series of enormous inflated figures representing famous historical and screen personalities.
지난 1924년 이 메이시 백화점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풍선과 약단이 참여하는 거리 행렬을 마련했는데요. 처음에 이 메이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라고 불리다가 현재는 땡스기빙 퍼레이드로 불립니다. 초기에는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같은 유명 캐릭터가 큰 풍선으로 제작돼서 거리를 행진했는데, 요즘에는 인기 있는 영화 주인공들이 이 풍선의 단골 주인공이 되곤 합니다. 매년 5천만 명이 TV로 중계되는 퍼레이드를 시청할 정도로 메이시 백화점의 추수감사절 행사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지역마다 이 추수 감사절 행렬을 기획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수 감사절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프로 미식 축구 경기, NFL 경기를 시청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추수 감사절에 프로 미식 축구 경기가 열린 게 1920년부터라고 하니까 95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풍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풋볼 미식 축구인데요.
네.
보통 주말에 열리는 경기가 추수 감사절 날 특별히 열려서 사람들은 점심을 먹은 다음에 TV에서 나오는 프로 미식 축구 경기를 보는 거죠. 올해도 이 추수 감사절 당일에 이 NFL 세 경기가 치러지고요. 이 모두 다 TV로 중계됩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은 이 추수감사절이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날에서 또 쇼핑하는 날로 변질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휴일인 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인데요. 이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중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요즘에는 이 추수 감사절 당일부터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추세인데요.
네.
추수 감사절이 되면 이제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던 전통이 모두 사라지고 이날에 이 사람들이 저녁을 먹은 다음에 쇼핑을 하려고 이 가게로 달려가는 이 새로운 이 모습이 자리를 잡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 감사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은 지금으로 가보도록 하죠. 토토가 부릅니다. Hold the line 들어보시죠.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미국에는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온 난민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기회와 자유의 땅에서 능력만 있다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이 아메리칸 드림. 그런데요, 많은 난민들과 불법 이민자들이 이 미국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큰 난관 중 하나가 바로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의 경우 장학금 같은 학자금 보조를 받기 힘들다 보니까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대학에 못 가는 이들을 위해서 모든 강의를 무료로 진행하는 인터넷 온라인 대학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김현숙 기자가 세계 최초의 무료 온라인 대학을 소개합니다.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로 넘쳐납니다. 특히 멕시코와 같은 중남미 출신이 많은데요. 임마누엘 씨 역시 멕시코에서 이민을 왔지요. 하지만 임마누엘 씨는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중 대학 문턱에서 멈춰서고 말았다고 합니다.
First, I had to learn English and realize that there were very few.
미국에 온 이상 영어를 배워야만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정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매우 힘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씨는 이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른바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이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임마누엘 씨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장학금을 신청해야 했지만 신분 문제로 그럴 수 없었다고 하네요.
When I realized that I didn't have the chance to qualify for any aids.
장학금이나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학의 꿈을 접어버렸어요. 너무 좌절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임마누엘 씨는 바로 이때 University of the People, 즉 피플 대학교에 대해 듣게 됩니다. 피플 대학은 학비가 전혀 없는 무료 온라인 대학이라는 말에 바로 등록을 하고 피플 대학의 어엿한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 됩니다. 피플 대학은 모든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고 교수들 역시 봉급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네요. 피플 대학의 샤이 레제프 총장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We build a model to show universities, to show governments that the issue of higher education.
우리는 대학 교육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정부와 일반 대학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일종의 표본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무료 교육이라고 해도 최상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피플 대학은 현재 컴퓨터 공학과와 경영학과 이렇게 두 전공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비는 전액 무료로 등록비 $50와 학기 말 시험 때 내는 수업료 $100만 내면 되지요. 이 돈도 낼 수 없는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대신 학생들은 영어에 능숙해야 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며 18살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지요.
We are for them the alternative to no other alternative and as such
우리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공부하고요. 어떻게든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피플 대학의 학생들 중에는 난민과 불법 체류자들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이들 학생들을 돕기 위해 피플 대학은 예일대학교와 같은 미국의 명문대학과 세계적인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또 HP 같은 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기도 하지요. 이들 협력체는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그러니까 수습 직원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씨는 학교 교실에 앉아 그부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전형적인 수업을 못해 사실 좀 아쉽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Thanks to this global perspective,
다양한 국가 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만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바뀌게 됐고요.
피플 대학에는 현재 2,500명의 재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학 측은 내년엔 학생 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신분상의 문제가 있어도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피플 대학교.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축을 키우는 축산 농가에서 가축 사료에 항생제를 섞는 것이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가축이 병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또 가축이 좀 더 빨리 성장하게 하려고 건강한 동물들에게도 소량의 항생제를 먹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동물들이 항생제에 길들여질 경우 약이 전혀 듣지 않는 강력한 병균이 생겨나고요. 결국엔 사람의 인체에도 해를 끼치게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부 미국 소비자들은 병이 없는 건강한 가축에 항생제 투여를 금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 서부 콜로라도 주의 볼더시에서 파머스 마켓이 열렸습니다. 파머스 마켓이란 장마당의 일종으로 농부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과 축산물을 가지고 나와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시장이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로 붐비는 이 파머스 마켓에서 시민운동가 릴리 애덤스 씨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가축에 대한 항생제 남용을 막는 청원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We're working to stop the overuse of antibiotics on factory farms. 80% of our antibiotics.
대량 사육하는 가축의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80%가 더럽고 빽빽한 사육장에서 가축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죠.
미국의 유명 소비자 정보 잡지인 컨슈머 리포트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소비자는 가축의 질병을 막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항생제를 남용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And this just isn't how antibiotics are meant to be used. So this overuse of the antibiotics.
필요 이상으로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축산 농가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생겨나고요. 또 이 박테리아가 주변 환경으로 퍼질 수 있죠. 이런 박테리아는 일반 항생제가 듣지 않는 더 많은 전염병을 가져올 겁니다.
물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축을 기르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는 이 돈을 더 내더라도 이런 곳에서 생산한 고기와 육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지요.
You give the animals a stress-free environment and a healthy diet.
파머스 마켓에서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돼지고기를 파는 이 토리 헨콕 씨는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먹이를 주면서 가축을 기르면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항생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네요. 이 대형 축산 농장에서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과학발전협회의 학회에 참석한 과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안나 조르제 씨 역시 바로 이 점을 언급했지요.
Sweden wa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ban the use of antibiotics as growth promoters.
스웨덴은 지난 1986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장 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2006년부터 같은 조치가 시행됐고요. 농민들이 항생제 남용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었던 건 소비자의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전미 농가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전미 농가재단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항생제 규제에 대비한 설명회도 열고 있는데요. 이 재단의 닐 콘클린 회장은 많은 축산업체들이 이미 적은 양의 항생제를 상시 투약하던 것을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hick-fil-A, McDonald's, companies like Tyson and Purdue.
미국 유명 패스트푸드, 즉 속성 음식점인 치플레이나 맥도날드, 또 닭고기 판매업체인 타이슨과 퍼듀 같은 대형 업체들이 소비자 요구에 따라 생산 공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더 많은 업체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변화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시민운동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We're asking college students to tell Subway that they want them to stop selling meat raised with antibiotics.
샌드위치 가게인 서브웨이는 지난달 말 미국의 매장에서 항생제를 투여한 고기를 점차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렇게 농가에서 항생제 남용을 줄인다면 앞으로 인류가 전염병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체류 신분이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대학인 피플 대학교에 대해 알아봤고요. 축산물에 투여하는 항생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인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put one's heads together. Put one's heads togethe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give up. All the solutions I've come up with are not working.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really works.
Really?
Of course.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I give up. All the solutions I've come up with are not working. 나 이제 포기해야겠어. 지금까지 생각해낸 해결책은 하나도 효과가 없어.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really works. 아니야, 포기하지 마. 카일이랑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 분명히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는 Really? 정말? 이라고 다시 묻는데요. 제이슨은 Of course. 당연하지. 라고 안심시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ut one's heads togeth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give up. All the solutions I've come up with are not working.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really works.
Really?
Of course.
Today's expression is put one's heads, H-E-A-D-S, heads together. Put one's heads together. If a group of people put their heads together, they think about something in order to get ideas or to solve a problem. Put one's heads together를 직역하면 머리를 맞대다, 즉 같이 해결책을 찾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럿이 함께 상의하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낸 해결책들은 다 실패했다면서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카일과 함께 저를 돕겠다는 제안을 하는데요. 함께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the solution that really works.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f we don't put our heads together now, we won't solve the problem. 라는 문장은 우리가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이 문제를 못 풀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Put one's heads together. Put one's heads together. 라는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 give up. All the solutions I've come up with are not working.
Hey, don't give up. Kyle and I will help you. If we put our heads together, I know we can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really works.
Really?
Of course.
Let's review. Put one's heads together means to come together to share ideas in trying to solve a problem. Put one's heads together. Put one's heads together.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루 로스의 You Will Never Find Another Love Like Mine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s long as you live, someone who loves you tender like I do, you'll never find. No matter where you search, someone who cares about you. It'll take the end of all time. Someone to understand you like I do. You'll never find the rhythm, the rhyme, all the magic we shared, just us two. Another love like mine, someone who needs you like I do. You'll never see what you found in me. You'll keep searching and searching your whole life.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전쟁의 참화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난민들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범인 중에 한 명이 시리아 난민으로 위장해 입국한 수니파 무장세력 ISIL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미국의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10월 1일 시작된 2016 회계연도에 시리아 난민 1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난민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미국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오고자 망명을 신청한 대다수 사람은 아이와 여성, 고아, 가족들이며 이들은 이미 테러의 희생양들이라면서 주요 20개국이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터키와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이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럽도 난민 수용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난민 수용과 관련해 맡은 바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테러범 잠입 문제는 철저하게 신원 조사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 가운데 기독교인만 받고 이슬람교도들을 받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종교에 따라 난민 수용을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것은 미국적인 가치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종파와 관계없이 수니파 무장 세력 ISIL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라며 이는 우리가 종파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